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남녀가 나왔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만큼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 했던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이 시간도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근데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은 임의대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바람같이 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성령을 받을 수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알고 싶다 해가지고 알아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 그래야 할 때도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힘도 우리 지식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그건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 성경을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죠. 또 뭐 신학교에서 평생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박사를 땄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배운다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는 그런 수단이지,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딱 맞는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한다, 그건 하나님 은혜를 안다, 이 말로 직결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 속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 은혜를 깨달았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기적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은혜 속에 구속과 주의 피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무슨 다른 복을 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구하여, 다른 복과 다른 기적을 또 구한다는 것은 나는 은혜만 가지고 못 산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은혜만 가지고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 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게 너무 그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은혜가 너무 쉽게 그렇게 되어져요. 뭐 설교만 듣고 마음에 약간 움직여도 아 은혜 받았다, 뭐 은혜 받았단 말들이 너무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 은혜 그 하나 아는 것 가지고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합니까 싶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무한한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은혜를 알긴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은혜가 아닌 걸 가지고 은혜라고 떠들어봐야 어떤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지고 이걸 은혜다 이렇게 해야지. 은혜가 아닌 걸 맨날 은혜라 그리 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거든요. 그러면 은혜는 뭐고 은혜는 아니, 은혜가 아닌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어진 거죠. 하늘에서 주신 것, 그걸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그 은혜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아는 자는 그 은혜로 만족해요. 나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닌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조건 삼아가지고 은혜라 이렇게 말하죠. 하늘 것은 그냥 먼 머릿속에 뱅뱅 돌고 그냥 이 땅의 것을 주어진 걸 가지고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 뭐 아들이 대학 붙었다, 야 하나님 은혜다, 자꾸 이런 쪽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노우심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은혜로 그쳐버린다면은 그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죠. 그게 은혜라면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은 학점 잘 맞고 장학금 받는 거 이걸 또 원할 거 아닙니까? 붙는 것 가지고 저 만족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 계속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것이 없어도 그 은혜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진짜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말고 또 다른 걸 뭔가 구하고 있으면 그 가짜 은혜예요. 은혜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유하는 사람이다. 은혜만 가지고 그냥 만족해버리니까 세상 것 때문에 짜증낼 일 없죠.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할 일 없죠. 세상 것 때문에 징징 짤 일 없단 말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만족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발생한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라고 하는 건 뭔가에 매여있지 않는 거거든요. 안 매여있는 거. 그런데 세상에 매여있으니까 세상에 조그만 뭐 좀 힘든 일이라도 짜증이 나고 낙심해버리고 그런다면은 결국 세상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주보에 그 앞에도 또 뭐라 해야 하는가? 사람이 얻고자 얻어진 건 아니요. 되고자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다. 참, 그, 다들 보통 말만 적어놨는데. 우리 친구가 이번에 와가지고, 그 주보를 보니까는 옛날 내 적어놓은 그 시가 적혀있더라고요. 와, 저작권 침해하노. 그래 하니까는. 뭐 남의 걸 적었는데, 이건 내가 쓴 그런데 놀리더라고. 야, 니가 그런 걸도 쓰나? 사람 완전 물로 받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고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안 매여 있거든. 벗어나 있거든. 그러면 세상에서 뭐가 일어나도 짜증낼 일 없고 낙심할 일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냥 은혜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감사,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세상에 매여있는 거, 자식 공부 못한다고 낙심하고 화내고 하는 이런 사람은 결국 자식에 매여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은혜만 있으면 만족한다,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불만이 있거든. 결국 나는 살아갈 때 은혜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인간 되었다 이걸 말합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는커녕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실 때 다시 가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에게야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된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천국이 없다 할 것 같다면은 저는 지금 엄청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께 사기꾼 되는 거예요. 만 천국이 있다. 저는 그것 하나 믿고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 것 포기하고 하나님 은혜로 만족하고 내 것 빼앗겨도 감사하고 그리 사십시다.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이 뭐 엄청난 사기 아닙니까? 천국 마레가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헌금하게 해가지고 목사 밥 먹고 살고 막 근데 천국이 없다 뭐 사기친 거잖아요. 결국 우리들은요 천국이 있다는 거 그것 하나 믿고 지금 세상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을 지금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고 싶다 믿어지겠습니까? 인간이란 동물은 지극히 합리적 계산적입니다. 보지도 못한 것을 믿고 그걸 의지하면서 세상 눈에 보이는 걸 버린다 이런 인간은 없어요. 그렇게 안 산단 말입니다. 혹시 양다리 걸칠 수는 있어요. 천국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 그걸 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 그건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계산 속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도 나한테 이익되는 뭔가 내한테 이름이 되는 그런 일만 하려고 하지 뭔가 이익 안 되는 걸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11조 하고 교회에 그만 봉사하고 막 예배 드리러 나가고 기도하라 그래 하면은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뭐 그런 거 얼마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독교 막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 뭐 하나님을 위해서는 네 인생 포기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돈 100만 원 내놔라 그리하면 내놓을 수가 있는데 사업 망하고 자식 대학 떨어지고 다시 병들어 죽고 하는데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세상에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나한테 있는 거 다 빼앗아가 놓고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하나님이고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런 기독교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고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온 운명이다 그렇게 아신다면 여러분께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은혜로 내가 기뻐하고 그 은혜로만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런 기도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인간이 안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인간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만 있으면 세상 것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다 부른단 말입니다. 성도다. 오늘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만이 오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본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23장 9절까지 보면은 몽땅 어떤 규례가 나오죠. 집안의 종에 대한 규례로 시작해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규례, 또 사회의 여러 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때 그 신분은 종이었죠. 그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은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보여진 은혜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누가 제대로 은혜를 알고 있느냐. 내가 백날 네 입으로 은혜를 안다 그래 봐야 그건 말뿐이니까 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가 아느냐 그것을 법을 통해서 보이려고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은혜를 아는 자만 들어가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은혜를 아는 자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들어간 은혜의 사람이라면은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규례,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종에 대한 규례죠. 말한 대로 종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을 해방시킨다 하는 이것은 결국은 내가 종되었었는데 그 종되었던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지 종을 놔두는 그게 아니고 그 노임받는 종이 바로 너 모습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지금 종을 해방시키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종을 해방시킴으로 해서 나도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걸 그 종을 통해서 네가 깨달아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 재산입니다. 소유물이에요. 종을 해방시키는 것은 내 재산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 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르는 사람, 종되었던 애굽 땅에 나왔다는 모르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은혜를 아는 자만, 내가 종이었다. 그 종을 해방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만 종을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종으로 보기 때문에. 나도 종이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또 보면 여종을 아들에게 주었으면은 그 여종을 딸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종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가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어도 그 여종을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종을 지금 평등하게 대하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건 인권운동이 아니고 나도 종이었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종을 평등하게 대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나도 종이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종을 어떻게 평등하게 돼야 합니까? 종은 어디까지 종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 신자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를 종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위치나 수유 때문에 나도 저 사람과 다르다 이런 생각 있으면 결코 평등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다. 은혜를 무시하는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 뒤에 보면은 살인자를 죽이라는 것도 뭐 쉽게 말했지만은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해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무시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이웃에게 손해 입힐 때 배상하라는 게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뭐 소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배상하고 뭐 도둑질 어떻게 배상하고 또 이웃에게 손해 입히면 배상을 나온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웃에게 손해 입힐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보호해라. 손해를 갚아줌으로써 내 할 당했다 이게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규례들은 지금 문자 그대로 우리가 행할 그러한 그 법적이 아니죠. 이웃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느냐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윤리로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은 그 은혜가 이웃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이죠. 그 24절 보면은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뭐 이렇게 그 뭐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말들도 그 오해를 해요. 그것은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라 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남한테 손해를 입었으면은 그 손해만큼만 받으면 되지 거기에다 뭔가 더 붙여갖고 그걸 약점 삼아가지고 이웃을 괴롭히지 말하는 것입니다. 몽땅 다 이웃 보호하는 거, 이웃 사랑하고 이웃 보호하는 거.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웃 보호하는 이웃 사랑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은혜로 산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장 그 많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라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말 속에서 그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나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라는 것은 약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약한 자예요. 근데 만약 과부나 고아를 무시하고 의심적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무시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네 아들을 고아되게 하고 네 아내를 과부되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뒤에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또 이웃의 옷을 제단 잡아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는 이웃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돈을 꾼다면 참 그 급하고 돈이 없는 상황인데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웃에게 부담 주고 해치는 그런 옷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옷을 제단 잡는다. 사람이 옷을 제단 잡힐 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요즘은 그거 제단, 옛날 같으면 옷도 막 제단 잡고 막 그랬다 하는데 옷을 제단 잡힐 정도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가 지면 추울 때인데 그러면 옷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추위를 못 견딘단 말이죠. 결국 돌려주라. 이웃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재산, 내게 소유를 가지고 이웃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런 모두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네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단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겠다 이게 아니고 나도 쓸모없고 나도 약한 자고 나도 종이었다는 그런 그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이걸 네가 알고 있느냐. 그 아는 것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보겠다, 배우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러한 규례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돈 빌려도 이자 받는 건 당연한데 제당 잡았으면 돈 갚아주고 돈 가져와야만 주는 게 당연한데 이러한 것들을 쌍그리 뭉개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말씀들을 갖다가 자꾸 규례와 법조가 하죠. 문자가 해가지고 뭐 빌렸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약한 자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가 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나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도구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약한 자로 바라볼 뿐이지. 그게 바로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약한 자가 있을 때 그냥 구제랍시고 얼마 도와주고 자기 자랑하는 그걸로 그쳐버리고 말 거예요. 구제는 단지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준 그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뭐 하나님 직접 돈 주면 되죠. 뭐 무엇 때문에 이웃을 통해서 전달하게 합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고 배우는 그런 귀한 관계예요. 없는 자는 있는 자를 향해서 너도 나와 같은 그런 처지였다. 그런 처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살아왔다. 그걸 지금 알리고 있는 건 나를 통해서. 그러면 있는 자는 또 없는 자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보고 그래 맞다. 내 처지 너와 같다. 너와 똑같은 그런 처지였는데 은혜로 살았다. 그런 마음이라면 뭔가 나눌 때에도 뭔가 나는 있는데 너에게 조금 나눠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슈 나누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구제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 관계예요. 있는 자 없는 자 관계는 하나님이 내 본래 실체 내 모습 이걸 알리기 위해서 있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약한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약한 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약한 자를 약한 자로 대하지를 않죠. 바로 내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럴 때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나누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성들 관계예요. 세상은 약한 자를 귀찮아합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귀찮죠. 근데 교회는 귀찮으면 안 돼요. 교회가 약한 자를 생각하는 귀찮고 싫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가 힘이 없어서 어떻게 뭔가 도와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약한 자를 향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게 바로 정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같은 진리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같은 사랑, 같은 은혜로서 지내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인데 은혜가 다르고 사랑이 다르다면 이미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얘기를 해도 서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나 같은 진리 안에서 얘기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모든 게 즐거워요. 모든 기쁘단 말이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들은 귀찮습니까? 말씀 듣고 성도를 만나는 게 귀찮다. 예배드리는 게 힘들다. 그건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그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면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이 신앙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 귀찮고 힘들고 막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이런 말에도 부담이 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 없이 목사하고 사랑 없이 장로하고 사랑 없이 권사하고 사랑 없이 집사하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문제만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죽을 죄인이다 이걸로 출발한 게 기독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종을 해방시키고 이웃을 보호하고 과부를 도와주라.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네가 바로 종이었고 네가 바로 고하고 네가 바로 과부였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실체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웃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만큼 이웃사랑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지금 돈에 다른 사람의 몫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소유에 다른 사람 몫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뭐 어렵게 사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핑계대고 다른 사람 몫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욕심을 죽이고 조금씩이나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은혜와 사랑을 아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소유를 지키고 내 소유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이웃사랑이라는 이런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내 걸 지키면서 이웃에게 나눈다, 이것은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를 돌아오면서 내 소유에 혹시 이웃의 몫이 얼만큼 있는가 이것도 좀 돌아보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헌금 얘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이 헌금을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이상하게 헌금에 관심을 안 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뭐 어려운데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지만은 뭔가 나누는 그러한 그 정신까지도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건 아닌가,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 말 안 한다, 이걸 내가 이용하는 건 아닌가, 그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식사당분 하는 것도 기쁘고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게 돼야 되죠.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런 게 아니면요,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 봉사가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걸 드러내는 봉사가 아니고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하는 걸 드러내는 그런 봉사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안 하니까 나는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증가하는 모습이 돼버리죠. 거꾸로 돼 아주 반대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을 갖다가 은혜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이웃과 나누는 그런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싹 달아나버리고 귀찮아 하면서 할 수 없이 하고 그런다면 결국 나는 지금 은혜를 모릅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만 기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과 자비를 보이며 사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걸 훈련받고 배우고 깨닫는 자리가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배우고 나누면서 약한 자를 보면서 나를 보고 깨달으면서 아하,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날마다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럼 저는 성경을 가지고 안 됩니다 하면서 다 꼬집어 줘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은 사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도록 자꾸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죠.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은 뭐 천국에 따로 없습니다. 그게 천국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교회. 서로 나누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약한 자를 내 모습 보면서 나누는 그런 관계. 내 속에 이웃의 모습을 남겨놓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게 교회지 별다른 게 교회입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교회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숫자가 적을수록 그런 건 더 좋죠. 쉽고 좋죠. 제가 전에 여름에 그 휴가를 앞두고 서울 가가지고 그 박연성 목사 교회 갔거든요. 박연성 목사님 압니까? 예,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간 4,000명, 5,000명 돼요. 가니까 사람 무지하게 많더라고, 하여튼. 근데 그거 뭐 만나도 못하고 그냥 왔는데 그 나오면서 그 생각이었어요. 그 4,000명, 5,000명 되는 사람 나올 때 그냥 뿔 바닥에 나와가지고 자기 차 타고 가는 거라. 보니까 뭐 만나가 인사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 보면서 교회가 숫자 많은 거 저것도 이런 거 안 좋다.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한 40명은 얼마나 적당히 좋노. 남아가 얘기도 하고 막 얼굴도 하고 뭐 어찌 지내요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3,000명, 4,000명 되면은 뭔가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훈련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구역에서야 하면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하는 그런 훈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 좋은 게 아니구나. 그걸 좀 생각하고 왔는데 항상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자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그리고 훈련의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드릴 성도를 만나는 이게 부담이 안 되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목적이에요. 교회로 모이게 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하면 나 혼자 구원받겠다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자에게 구원을 보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모습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자의 구원을 보이게 한다. 그걸 여러분이 항상 명심을 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내가 보여야 될 하나님 모습이 뭔가, 이걸 항상 머리 담고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은 약한 자를 약자로 안 보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보일까, 이런 것만 들어야 하는 그런 애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 때에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러한 존재로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한 존재로서 얘기를 하고 서로 나누며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천국이고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 이걸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